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에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것이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운동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바로 균형 잡힌 음식 섭취입니다. 흔히 말하는 산성 체질이니 알칼리성 체질이니 하는 말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음식을 섭취해 왔는가가 우리 몸의 혈액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pH 7.3에서 7.4의 약 알칼리를 유지해야 건강한데 이것보다 수치가 아주 조금만 떨어져 산성 체질이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영적인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음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받아들임으로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날 가진 검이라고 묘사하는데 그 말씀처럼 진리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좌나 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진리의 좌우 말씀 중 어느 한쪽 말씀도 치우치지 말고 양쪽 다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의 좌측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물건을 사도 안 되고 식당에 가도 안 되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안 된다는 이런 모습들이 다 진리의 좌측면인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진리의 우측면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은혜주의나 방종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현대 교회에 적지 않은 설교자나 신자들이 이 진리의 오른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의 좌측이나 우측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원만하게 포괄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항상 양쪽의 말씀을 다 말하므로 신앙의 건강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리의 좌우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시키기 위해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형식주의나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나 잘못된 은사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양쪽 진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듯이 임의와 아직의 긴장을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예를 들어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큼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구원인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일 매순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칭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인 칭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신앙의 실족을 경험하거나 신앙에서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계속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신앙의 긴장감과 균형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양쪽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건강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행함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나 심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신자들은 상급과 관련해서만 받고 불신자들만 백보자 앞에서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즉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받는 심판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덩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회방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겉모습, 외모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중심은 저주받은 과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마음 중심이 변화된 결과로 인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문맥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귀신 나간 것은 인정하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뭐든지 싫고 좋은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즉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 그 열매는 인정해도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아주 상식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과일나무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반드시 그 나무에는 그 나무의 열매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감나무에는 감만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감이 열린다든지 감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 자체만 보면 그 나무를 잘 알 수 없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사과가 열린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전혀 몰랐던 사람도 포도가 열린 것을 보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셔서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고 찔레 넝쿨이 무화과 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외모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동물에다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마다 독특한 개성을 주셨습니다. 여우는 여우대로, 곰은 곰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사나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의 모습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던 부패한 본성에서 잘라져서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즉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 열매들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가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열매들은 더 자라고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안에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좋은 열매는 진짜 열매고 나쁜 열매는 가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한마디로 외식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중심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열매는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과 같이 그저 겉모습만 치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이런 실제적인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웃으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행기 여자 승무원들은 대체로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의 친절은 오랜 시간 훈련에서 나온 것이지 진짜 그 사람들의 중심이 변화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관학교 성도들은 제복을 입고 있을 때 절제되고 절도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제 있고 절도 있는 행동은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맺는 삶의 열매, 즉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을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 단순히 훈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래의 본모습, 즉 변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가 독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혀 밑에 있는 독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물린 부분이 퉁퉁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가 결국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의해 중심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속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양이 있고 경건하고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있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사람을 찢고 물어뜯고 독을 품어 상대방을 죽게 하는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주변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인격이나 가치관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쌓인 악과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마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맺은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의 삶의 열매, 구체적으로 말의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익한 한마디 말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장차 맞이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행의 심판이 자신이 그의 생애를 통해 전한 복음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일부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여기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신앙주의에 철퇴를 가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복음,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나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울러 행위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기 전 총독 관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고 그것을 들은 벨릭스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장차 맞이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력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어떤 일을 실제로 나타내시기 전에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노을이 들면 그 다음날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즉 노을이라는 사인이 나타나면 좋은 날씨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인들이 나타나면 그 사인들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그와 관련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자 한국일보에 작년에 열렸던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한 감리교 목사가 곧 감리교 교단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정치인들이 상정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와 맞물려 외부단체들의 지원과 같은 감리교 목사 수십 명의 지원을 받으며 재판에 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가까우니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가장한 가짜로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한 말을 통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 그대로를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죄에서 떠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올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지옥 갈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함으로 저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바로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거짓과 미혹으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순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지옥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삶에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모든 사람이 직면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